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 목회 경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 자신을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함이므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제가 신학교로 제 인생 행로를 바꾼 뒤에 난생 처음 전임으로 교회 목회를 시작했던 곳은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스스로 정한 임기 10년을 마치고 1998년에 퇴임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한 권의 책을 쓴 것입니다. 회복의 목회라는 제목의 그 책을 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전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제에게는 영락교회에서 3년간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 경력이 전부였습니다. 이를테면 제에게는 전임 교역자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나 단체들이 제게 교회 성장에 관한 강의나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그 요청을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문외한 일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저는 목회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년 동일한 요청과 거절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는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체험하고 확인한 것은 목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과 제가 한 것이라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응답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과 제게 얼마나 선한 생각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펼치셨는지 증언하기 위해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퇴임하자마자 회복의 목회를 써야만 했습니다. 첫째로는 목사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제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그동안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분들의 요청에 서면으로 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퇴임한 이후에 제 후임자로 예정된 분이 임영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임영수 목사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대선배님이시고 당시 명실공히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던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분이셨습니다. 그 임 목사님께서 새카만 후배가 목회하던 영락교회에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주님의 교회 후임자가 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10년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드리기 위해서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저는 목회자의 자기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의 목회지는 주님의 교회였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부흥사처럼 다른 교회에 집회를 하러 다닌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나의 목회가 주님의 교회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의 목회 대상은 한국 교회라는 마음으로 10년을 지내왔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만 목회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회는 반드시 자국을 남기게 마련이고 그 자국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필히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코 유명 인사가 아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존경하며 본받으려 하는 것은 그분들이 남긴 바른 삶의 자국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 자기 관리에 충실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남긴 목회 자국이 어떤 의미에서건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산대사의 시는 모든 목회자에게 금언이 된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제가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만 목회하면서도 제 목회 대상이 한국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 목회가 주님의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여긴 것은 제 오만한 발상이거나 교만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아무리 외진 곳에서 진리의 씨를 뿌릴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들의 열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서남북 도처에서 거두어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들 중에는 예배당을 소유하는 대신에 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빌어서 사용하거나 또 교회 가운데에는 아예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학교와 교회가 강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직자들의 임기제를 실시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헌금의 50%를 선교 및 구제비로 할당하고 만인 제사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인과 목사를 차별하는 가운을 목사가 입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의 순수성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고 전 교인이 무명으로 헌금하고 참된 봉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가대 주희자들과 오르가니스트들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원으로 봉사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매달 교인들에게 재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임 교역자들이 자진해서 갑근세를 납부하고 임직자 투표 시에는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기표소를 설치해서 철저하게 비밀 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안들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교회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최초로 실행하게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만 목회했습니다. 목회에 관한 한 주님의 교회 이외의 곳에는 을신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소위 대형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40대였던 저는 전임 경력, 무경력에 무명의 천연병 목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앗들의 열매를 국내외를 포함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서남북 도처에서 거두셨고 지금도 거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이상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일의 열매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은 실은 온 세계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올해 한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구 해설가들은 선발 투수는 적게는 80여 개, 많게는 130개에서 140개의 공을 던지는데 그 많은 공들 가운데에 의미 없는 공은 하나도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100번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투수는 때로는 타자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유인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공을 던집니다. 결과적으로 폭투나 실투로 끝난 공이라 할지라도 투수가 그 공을 던지는 순간에는 투수는 자기의 투구에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각 단어, 각 구절, 각 문장 속에 어떻게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날이 새자 그 전날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던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아전을 감옥으로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석방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이 간수에게 로마 사람인 자신과 실라를 정식 재판도 없이 사사로이 때리고 투옥시켰다가 이제 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사사로이 석방시키려 하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긴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법을 자행한 장 본인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보고를 접한 행정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마 시민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때리고 투옥시킨 것은 로마 법을 어긴 범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모독한 행위였기에 당사자들인 자신들은 상부의 문책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형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지하 감방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감방에서 나가기를 청하면서 자신들이 바울과 실라를 직접 감옥 밖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제발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다음 행선지로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숙소였던 루디아의 집을 거쳐서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내세우면서 행정관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깜짝 놀란 행정관들이 지하 감방까지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한 그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빼버린다 할지라도 본문의 전개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37절에서 39절 내용을 빼어버리고 36절을 40절과 직접 연결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본문이 이렇게만 기록되어도 전날 억울하게 투옥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이튿날 누명을 벗고 석방되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독자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시민임을 내세우는 바울의 항의와 행정관들의 사과 이야기를 성경은 굳이 본문 속에 기록한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건 속에 절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모든 세상적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은 평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자체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빌립보 투옥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상기한 바울의 항의와 그 항의에 깜짝 놀라서 행정관들이 사과하는 그 사건은 이 이후에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생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던지는데 절대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의 바울은 실제로 로마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에 복음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억울하게 투옥당했던 빌립보의 지하 감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거대한 지중해 세계 자체가 온통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거대한 로마 제국을 놓고 본다면 바울은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서 두 발에 한밤중에 착고까지 차고 있는 그 바울을 그 거대한 로마 제국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빌립보 감옥의 억울한 투옥 사건은 로마 복음화의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지하 감방에 수감되는 그 순간부터 로마 제국의 복음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살았던 바울의 일거수 일투족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지구 반대편에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 바울의 전도 대상지는 거대한 지중해 세계의 서북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안에서 바울은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닌 것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믿었던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달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도 가난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중해를 건너서 당시 지중해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나 아테네를 찾아서 여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시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처럼 거대한 땅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고작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지중해 세계 로마 제국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방 이스라엘 땅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작은 변방 속에 갇히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변방 이스라엘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오대양 육대주에 뿌리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빌립이 갇혀있는 빌립보의 지하 감옥과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를 당신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직결시켜 주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이야기였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이 얼마나 극심했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성직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교 일치 제도 속에서 국가와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부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단 신부가 되기만 하면 정년 퇴직 없이 죽을 때까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부들의 축첩과 축제도 공공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따지자면 직업으로 놓고 볼 때 신부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 훈련을 거치지 않고 성직 매매를 통해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성직 매매를 통해서 신부가 된 사람들은 신부직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지불한 돈을 교인들로부터 갈취했습니다. 소위 몫이 좋은 성당이나 지역의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뿌려야 했고 그 대가로 그 지역의 교인들은 몇 배나 갈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면죄부 판매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중세기 초기부터 교황들은 교황청 확장과 재정 확충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도의 구혈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1517년에 독일인 신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부속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는 34세의 젊은 신부였습니다.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 제도 앞에 34세의 젊은 신부 마르틴 루터는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마르틴 루터에 의해 일구어진 종교개혁의 불신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원의 불길이 되어 온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로부터 5세기가 지난 오늘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개신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5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살던 마르틴 루터와 오늘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49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은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개혁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데 걸림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맞서야 할 불의가 있다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상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진리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지구 반대편까지 새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년 후 누군가의 삶까지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진정한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내가 걷는 오늘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개신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 이래 지상의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회만큼 타락한 적은 없었다고 한탄합니다. 종교개혁으로 태동한 개신교회가 한국 땅에서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은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개혁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맞서야 할 부리가 있으면 내 삶을 던져 맞서 싸우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상은 내 자신임을 알아 날마다 진리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 삶의 현장과 지구 반대편이 직결되어 있으며 내가 뿌린 진리의 씨앗을 통해 100년 후에 누군가의 삶도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개혁자로 살아가는 바른 삶의 희열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